수료 선생님이었다. 펜실베니아에서 작문을 가르쳤지. 지난 11년간 토마스 고등학교에 있었어.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 존 뮬러 대위. 이렇게 덧붙이죠. 난 많이 변했어.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존 밀러는 선생님이었어요. 지금 방아쇠를 당기는 손으로 그땐 분필을 잡았죠. 그땐 자신의 손이 이렇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때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한예리입니다. 6월 6일 수요일 FM 영화음악 한예리입니다. 오늘 첫 곡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들었어요. 에디드 피아프가 부른 뒤에 빠흐뚜 당신은 어디에나 있어요. 마지막 독일군의 총공세를 앞두고 짧은 휴식을 취하던 미국 군인들이 죽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이 노래에 잠시 귀를 기울이죠. 톰 행크스가 연기한 주인공 존 뮬러 대위가 병사들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작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봄이 되면 야구 코치도 했었다고. 난 많이 변했어. 아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할까봐 걱정돼. 이렇게 말하는 존 뮬러의 오른손은 영화 내내 경련을 일으키며 떨리죠. 어쩌면 이 영화에서 진짜 전쟁터는 노르망디 해변이 아니라 존 밀러의 오른손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분필을 잡던 과거의 손이 총을 잡던 지금의 손과 매 순간 격렬하게 싸우는 전쟁터. 다시는 아내의 손을 잡아보지 못한 그 손. 하지만 결국 라이언 일병을 구해낸 존 밀러의 오른손이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영화였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면 늘 생각나는 영화이기도 하죠. 오늘 현충일이라 국립현충원에서 현충일 기념 행사를 했는데요. 제가 거기서 추념 헌시를 잠깐 읽었습니다. 5분가량 되는 시간이었는데 좀 굉장히 긴장도 됐었고 뭔가 제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번 다짐하게 됐어요. 아, 이분들이 물려주신 그리고 지켜주신 이 나라를 저도 잘 지켜내야 되겠다. 나 한 사람이라도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오늘은 좀 호국 영령들을 생각하면서 잠시라도 묵념하는 시간을 갖거나 아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요 이은성 기자님 모시고 필소굿 코너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처음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은성 기자님과 라디오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 저는 사실 좀 긴장되기보다는 많이 기대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요즘 어떤 영화를 지켜보세요? 여러분이 본 영화 이야기도 좋고 보고 싶은 이야기, 뭐 영화 이야기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사진 첨부하시면 100원의 이용료가 추가로 부과되고요. 인터넷 미니 어플은 무료입니다. FM 영화음악은요, 맥도날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유유제약, 한국토지신탁, 더케이예다암상조, 주식회사 지벤세이프티, 뉴트리원 라이프, BMW 코리아, DB손해보험, 주식회사 동훈, 현대자동차, HDC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골팡, 연애박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하림, 인사돌플러스, 코지마 안마의자, 현대건설, 유니베라와 함께합니다.
눈을 떠보렴 깜빡 잠든 게 이리 오래됐었는지 기지개 한번 활짝 펴고 설알라 노래해볼래 네 안에 잠든 이야기들을
FM영화음악 한일입니다.
Stanotte amore non ho più pensato a te Ho aperto gli occhi per guardare intorno a me E intorno a me girava il mondo come sempre
FM 영화음악 한일입니다. 광고에 이어 들으신 곡은 배병준님의 신청곡 영화 About Time 중 지미 폰타나 일몬도였습니다. 이 곡은 결혼식 장면에서 나온 곡이었는데요. 뭔가 레이첼 맥아담스의 빨간 드레스와 그리고 화사한 미소가 떠오르는 영화 장면이었죠. 뭔가 날씨 따윈 중요하지 않아. 난 너무 행복해. 라는 그런 미소에 레이첼 맥아담스가 떠오릅니다. 4952님, 옐디 흥신소에서 왔습니다. 신디가 알려줬어요. 여기가 자매방송이라고 그러더군요.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흥신소 분들 많이 많이 와주세요. 네. 저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빌구석과 기댈 언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안이 됩니다. 문하연님, 옐디, 오늘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봤어요.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입이 안 떨어졌어요. 죄송해요. 죄송할 일은 아니죠? 네, 다음에 혹시 저를 다시 보신다면 서울국제영화제 내년에도 갈 생각인데 거기서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5784님, 요 며칠 선거 우편물 아르바이트 했어요. 청년들 두 명이랑 같이 했는데 저한테 너무 깍듯하게 아주머님이라고 부르더군요. 마음은 저도 누난데 말이에요. 이제는 누가 봐도 아주머니로 보이는 나이가 됐나 싶어서 앞으로 더 젊게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네, 선거가 정말 안 남았죠. 여러분, 다음 주에도 쉬는 날이 생기는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선거 투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편물에는 많은 후보들의 정말 많은 선거 공약들이 잘 담겨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한 번은 꼭 훑어보고 투표하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557님, 저는 Call Me By Your Name을 보고 15년 만에 최애 영화가 바뀌었습니다. 영화의 영상미와 내용에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그 햇살 가득한 여름도 좋아졌습니다. 옐디는 보셨나요? 이때 한창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이 영화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정말 시체 같은 저의 육체를 끌고 마스크를 막 쓰고 극장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보고 한 번 더 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영화죠. 네, 저도 뭔가 저의 최애 영화가 잠깐 흔들렸었어요. 예, 네, 약간 휘청하다가 왔는데, 너무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영화였고, 다시 또 이런 영화, 이렇게 좋은 영화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성찬님, 예디, 집에 미니빔을 샀어요. 오늘 밤 처음으로 영화를 보고 자려고 하는데, 영화 하나 추천해 주세요. 뭐가 좋을까요? 첫 영화. 글쎄요, 저는, 첫 영화로는 사실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시네마 천국 어떨까 싶어요. 왠지 첫 영화로 되게 좋은 영화가 아닐까. 그리고 다시금 그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서 이 영화 추천해드립니다. 아, 아니면 잠시 후 이은성 기자님의 필수곡 들으시면서 오늘 기자님과 또 추천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그 영화를 한번 챙겨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이은선 기자님의 필수굿 시작하겠습니다. 3425님의 신청하신 영화 랜드 오브 플랜티 중에서 트래비스의 뷰티풀 어큐페이션 듣고 올게요. 누군가의 든든한 한마디가 필요할 때 여러분의 헛헛한 마음을 채워줄 느낌 좋은 영화 두 편 소개해드립니다. 이은성 기자님과 함께하는 수요일 밤의 작은 영화관 Feel So Good.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저와는 뭐 너무 인연이
네,
많아서
여러 번 뵙죠.
네. 네. 사실 이은성 기자님께서 프리 하시기 전부터
네,
저희는
맞아요.
알고 있었고
네네.
프리를 하시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사실
기억하고 계세요.
네, 내가 프리로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막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너무 저랑 함께해서
그러게요.
이렇게 인연이 또 닿아서 저는 사실 상당히 기쁩니다.
저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이은성 기자님께서는
네.
네, 두 달이 잘 지나고
네.
네, 저와 또 함께하실 거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니,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굉장히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제가 은채 DJ를 보내면서
네.
저도 같이 하차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막 풍겼나 봐요. 그래서 SNS에 다이렉트 메시지를 되게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동안 너무 잘 들었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저는 나온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답장을 못하고 그냥 아, 네네 약간 이랬는데 여러분 저는 계속 나와요.
저랑 계속 할 거예요.
네. 메리즈 DJ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럼 매주 수요일 저녁
네.
이은성 기자님이 소개하는 영화 두 편 만나볼 예정인데요. 일단 사연 잠깐 볼게요.
네네.
네, 문자 보겠습니다. 강호빈님, 이은성 기자님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오래오래 함께요. 네.
네.
이분도 잠깐 모르셨나 봐요.
제가 지난주 너무 굿바이 느낌을 냈나 봐요.
네, 그러셨나? 아, 오늘 잠깐 먼저 소개해 주실 영화
네.
어떤 주제로 준비하셨나요?
오늘 사실 저희가 낮에 잠깐 만났잖아요.
네.
지금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한창 진행 중이고 내일 폐막이긴 한데 오늘 예리 배우님도 그 관객들과 토크를 하러 잠깐
네.
오셔가지고 전 또 지금 영화제에서 공식 데일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잠깐 얼굴을 뵀는데 그 여성영화제 상영작이기도 하고 내일 개봉하는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왔는데 이 영화를 고르면서 이런 주제가 생각이 났어요. 위대한 여성들 가려졌던 이야기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영화들을 골라왔는데요. 그 위대한 결과물 도전 같은 건 사실 기억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그 성공을 가능하게 한 수많은 이들이나 그들의 이름, 뭐 그들이 흘린 피와 땀 이런 것들을 합당할 만큼, 그러니까 결과에 합당할 만큼 기억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이야기 뒤에는 늘 사연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름, 업적 이런 게 지워져야 했던 시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영화 두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아하는 영화제이기도 한데요.
네.
네, 그러면은 바로 광고 듣고 와서 이은성 기자님이 소개해 주시는 영화 두 편 이야기해 드릴게요. MBC FM for you. 광고 듣고 오는 동안 오늘 필수고 주제만 들으시고 벌써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를 예상하고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이종민님, 혹시 밤쉘인가요?
정답.
아, 대단하십니다. 네. 영화 제목이 좀 독특해요. 네. 이게 밤쉘이 무슨 뜻인가요?
밤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폭탄소년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섹시한 금발 미녀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 밤쉘이라는 다큐가 1940년대 할리우드에서 전성기를 맞았던 여배우 헤디 라머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헤디 라머가 너무 예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불릴 정도로 화려한 외모를 지녔던 배우인데요. 본인이 그걸 결코 지향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여배우에게 요구되는 이미지가 좀 관능적인 이미지들 이런 것이다 보니까 그거에 너무 완벽하게 부합하는 미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 가지 뜻이 충족이 되죠. 섹시한 금발 미녀라는 밤쉘의 뜻이 충족이 되고.
근데 외모가 잠깐 네. 여기까지 네. 우선 뒤에 그 얘기는 잠깐 제가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있어서.
네네.
그러면은 이 밤쉘이라는 단어에 그 글래머러스하고 뭔가 금발이고 네. 그때 전형적으로 원했던 여배우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아니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지금 궁금하신 점을 지금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외모가 그렇다 보니까 외모로만 자꾸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헤디 라머가 뛰어난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라머가 과학자였다는 사실이 그런데 라머의 말년에 알려졌거든요. 1990년에 한 기자가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기 전까지는 전혀 알려져 있던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사가 알려졌던 사연이라던가 뭐 라머가 어떻게 그 기술들을 개발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 다큐가 전부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큐 자체가 헤더 라머를 배우로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거의 폭탄선언에 가까운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제는 밤쉘 더 헤디 라머 스토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영화가 그 헤디 라머가 남긴 음성이라던가 뭐 자녀, 친구, 과학자 등등이 인터뷰를 통해서 그 헤디 라머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의 과학적 업적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걸 복합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예요.
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한번 헤디 라머가 어떤 사람인지 서치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분의 사진을 몇 장 보고 왔어요. 근데 정말 아름다우시더라고요.
네. 네.
너무 왜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고 왜 그 시대 때 정말 핫했던 네, 정말 한 7년 안에 정상을 찍으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꾸준히 사랑받았던 여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성이 이렇게 뭔가 감출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로 정말 많이 주목을 받았던 인물인데요. 백설공주 캐드우먼 아시죠?
네.
이렇게 대중문화의 굉장히 유명한 아이콘이 다 이 헤디 라머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캐릭터예요. 뭐 그의 외양도 따오고 여러 가지를 따왔겠죠. 근데 방금 그 말씀하셨던 헤디 라머가 그 당시 찍었던 굉장히 많은 영화 중에 엑스타시라는 33년도 너무 옛날 영화죠.
1933년도.
네. 엑스타시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이미지가 굉장히 섹시한 관능적인 이미지가 두드러지는 영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디 라머는 이 이미지를 벗고 싶어 했는데 초창기에 그 이미지가 너무 세서 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거기서 많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적인 인기는 계속 꾸준히 가지고 있던 배우인데 당시는 할리우드의 대형 스튜디오에 배우들이 소속사 개념으로 계약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하루에 정말 공무원처럼 몇 시간씩 찍던 시절인데 헤디 라머는 오스트리아 출신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수학이랑 과학을 너무너무 잘했는데 어느 날 문득 연기에도 흥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독일로 건너가서 연기를 공부하는데 여기서 운명이 바뀌어요. 그 30년대에 국제적인 군수 사업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그 재력가들이 미모의 아내를 자기 옆에 부속품처럼 두던 시절이에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갑함을 느껴서 이혼을 하고 할리우드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때 또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요. 그 MGM이라는 대형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네.
그 당시 정말 큰 대형 기획사 중 기획사래.
영화사.
영화 제작, 영화사 중에 하나였는데 그 대표의 눈에 띄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에디 라모가. 그래서 그 MGM의 대표가 배를 탄다는 소문을 입수를 해서 이혼을 해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가진 건 얼마 없을 텐데 정말 몇 가지 안 남은 장신구. 진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옷 한 벌. 이렇게 딱 입고 배를 거닐었을 뿐인데 눈에 띈 거죠. 너무 외모가 뛰어나니까. 역시. 그래서 그 뒤로 발탁이 돼서 정말 많은 영화들을 찍게 된다는 일화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이제 과학의 재능이 너무 발달한 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대전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탄 잠수함이 어뢰 공격에 당했다는 소식 같은 걸 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직접 안 되겠다. 내가 어뢰 주파수와 관련된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성공도 하고 뭐 논문도 내고 특허도 냈는데 해군이 이 주파수 도약 기술과 말하자면 주파수를 쪼개서 통신을 해서 상대가 알아챌 수 없게 만드는 그 방식의 기술을 인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여자의 이미지는 섹시스타, 그리고 외부에서 온 이민자, 유대인,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가 굉장히 컸겠죠.
아무래도 제약이 많은 시대였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 헤디 라모가 발명한 이 기술의 이름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편하게 생각하시면 오늘날 와이파이, 뭐 블루투스 이런 무선 통신 기능의 전신이 되는 거예요.
정말 똑똑하신.
네. 이미 그 시대에 만든 여성이 바로 헤디 라모.
저희가 그분 덕에 이렇게
네.
핸드폰이나.
네. 뭐. 여러분 친구들이랑 메신저 하시는 게 다 헤디 라모 덕분이야.
좀 궁금한 게. 네. 사실 굉장히 예전, 고전의 얘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헤디 라모의 이 일대기 아니면 네. 이 업적들이 이렇게 다시 얘기되고 이렇게 알려질 수 있게 된 건지 좀 궁금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보통 과거 인물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많은 경우가 자서전이잖아요. 네. 근데 헤디 라모가 자서전이 한번 출간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 자서전에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대피를 하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의 이미지를 그냥 섹스 심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인터뷰를 조작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기술하거나 해서 굉장히 상처받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외모에 대한 강박이 심해져서 뭐 성형 수술을 하거나 이를 자꾸만 은둔 생활을 하는 삶을 살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1990년에 그 포브스라는 매체를 통해서 기사로 나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들이. 그래서 이후에는 97년도에 그 기술을 개발한 지 55년 만에 그 공을 정식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영화가 당시에 그 인터뷰 녹음기를 우연히 발견하면서 만들어진 영화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밤셀이 후배 여배우들의 참여로 굉장히 의미가 커진 영화이기도 한데요. 델마 루이스.
네.
당연히 아시죠?
네네.
좋아하시는 영화죠?
너무 좋아하죠.
델마 루이스로 유명한 수잔 서렌든이 이 영화의 제작을 맡았어요. 네, 그리고 뭐 인더페이드 같은 영화로 많이들
상받으신,
좋아하시는
네.
다이앤 크루거 배우는 예전 헤디 라모 TV 시리즈의 주인공을 맡았던 경험이
예전이에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인터뷰에 참여를 했어요.
아.
그래서 여기에서 헤디 라모가 어머니에게 과거에 보냈던 자필 편지들이 영화에 좀 나오는데 다이앤 크루거가 그 목소리로 이제 헤디 라모의 심정을 반영을 해줘요. 그래서 후대 배우의 목소리로 전해지는 그 마음들이 굉장히 묘한 감흥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연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에 여성 영화제에서도 잠깐 지불을 하면서 남종호 교수님의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였는데
네.
거기서 남자로 너무 태어나고 싶었다. 내가 남자가 아닌 게 너무 속상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다시 태어나면 다시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뭔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이 업적이 55년 동안 묻혀있진 않았겠었다.
그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작 상용화됐을
그러니까요.
수도 있겠죠.
네. 좀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장한샘님. 와, 밤샐 너무 보고 싶은 영화인데 오늘 얘기 나와서 너무 좋아요.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좀 아는 분이 계시다는 것도 저는 좀 반가워요.
네, 네, 맞아요. 관심을 가지고 네. 계시다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이 영화를 되게 좋게 봤다는
네.
거니까요. 크림님, 헤디 라모 진짜 미인이네요. 머리도 좋고 예쁘고 혼자 인생. 예, 네, 그러게요. 근데 참 글쎄요. 너무 또 이렇게 독보적이게 태어나는 것도 사람을 참 외롭게 만드는 건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일대기를 지금 잠시 들었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곡 듣고 와서 두 번째 영화 이야기 시작할게요. 영화 히든 피겨스 중에 메리 제이 블라이즈 미라즈. 네, 영화 히든 피겨스 중에 메리 제이 블라이즈의 미라즈 듣고 왔는데요. 장보미님, 헉! 밤실 얘기 들으면서 히든 피겨스 생각나는데 오늘 두 번째 영화가 히든 피겨스인가요? 오늘 감이
저희
좋으신 분들이
청취자들 수준이 이 정도예요. 틀만 줘도 뭐 바로 영화가 저렇게 막.
네, 근데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영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네 기자님께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네. 그 헤디라머 다큐멘터리에 너무 멋있는 말이 나와서 영화를 보시면 물론 다 아실 수 있는데 그 약간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헤디라머가 얼마나 품이 넓은 사람이었는지를 저는 이 말을 듣고 사실 단적으로 알게 됐거든요. 같이 동시대를 산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영화의 후반부에 좀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녹음을 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부만 소개를 해드리면 가장 큰 생각을 가진 대인배가 가장 작은 마음을 가진 소인배에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크게 생각하세요. 당신의 최고를 세상에 주고 호되게 공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고를 세상에 주세요. 네, 이런 식의 굉장히 멋진 말들로 영화에서 이 사람의 어떤 품을 느낄 수 있는 대사들이 나오거든요. 더 많은 말들이 있지만 여기까지.
뭔가 이렇게 그 모든 걸 겪고 나서 아, 되게 달관한 사람의 말처럼 느껴져요.
네.
사실 그 1930년대부터 이렇게 쭉 오시면서 되게 정말 굴곡이 큰 그런 삶을 사셨을 텐데 아, 뭔가 이런 얘기를 하실만 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은 위대한 여성들 가려졌던 이야기들이란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영화 소개해 주세요.
네, 여러분이 다 맞추셨듯이 히든 피겨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지난해 개봉한 영화 중에 좀 과소평가된 영화 중에 한 편이 아닌가.
이 영화가 과소평가됐나요?
생각보다 관객이 아주 많이 든 영화는 아니었고요. 아.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이 봤으면 했거든요.
저도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영화의 그 내용을 모르실 분들을 위해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것도 배경이 과거예요. 시대극인데요.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개발 경쟁이 엄청 치열할 때가 있었잖아요. 어느 나라가 먼저 달에 사람을 보내느냐 가지고 정말 난리일 때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미안국 우주국 우리가 보통 나사라고 부르는 거기도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천재들 중에서도 제일 똑똑한 천재들만 모아놓은 데가 나사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천부적인 수학 능력을 지닌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궤도 프로젝트가 계속 난항일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새로운 수학 공식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이 여성들이 어떤 활약을 벌였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실화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러게요. 이 영화 제목도 조금 독특해요. 기자님께서 이 독특한 영화 제목에 내포되어 있는 좀 어떤 뜻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우주 개발 시대 아폴로 미션 이런 얘기할 때 이런 이름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존 글렌, 닐 암스트롱 같은 그 남성 우주 비행사들의 이름은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이름 혹시 아세요? 캐서린 G. 존슨, 도로시 본.
모르실 거예요.
메리 잭슨. 네, 모르시죠.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가 그만큼 세상 밖으로 꺼내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서라도 꺼내져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인데 왜 피겨가 숫자. 뭐 샘 그리고 인물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히든 피겨스라고 하면 숨은 숫자, 뭐 숨겨졌던 인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그 자체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60년대에서 우주 개발에 너무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역사에 가려져 있던 사람들의 위대한 도전을 얘기하기에는 정말 좋은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 이제 앞서 영화, 이 영화 다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여성의 얘기예요?
네. 앞서 소개한 영화는 다큐멘터리고 이 영화는 극영화라는 차이는 있는데요. 둘 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죠.
박지영님께서 히든 피겨스 정말 좋아해서 영화관에서 두 번이나 봤어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저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두 번이나 가서 봤거든요.
음악 나가는 동안 영화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리고 뭔가 거기에 출연한 물론 세 분의 여성 배우님들도 너무 사랑하지만 케빈 코스너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좋은 영화에 네. 딱 알맞게 출연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너무 좋은 역할이기도 했었잖아요.
명대사도 있잖아요. 네. 차마 밝히진 않겠습니다. 명대사가 있어요.
알려주세요. 왜 밝힐 수가 없죠?
이 영화가 명대사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이 히든 피겨스의 여성들이 그 장벽에 부딪히는 이유가 여성인데다가 흑인이기 때문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 영화의 첫 장면이 이래요. 그 어린 시절에 캐서린이란 주인공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굉장히 빠른 화면으로 보여주는데 이 아이가 너무 영특해서 그 흑인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미래를 촉망받고 얘는 너무 좋은 학교에 보내야 되고 천재가 될 거고 그래서 모두의 희망을 받는 영재였는데 이윽고 딱 어른이 돼서의 화면이 나오면 출근길에 차가 고장나서 도로에 서 있어요. 그런데 백인 경찰이 지나가는 장면만으로도 이 사람이 맞아. 너무 쫄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백인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해요. 어디서 일하는 누구냐 했더니 이렇게 딱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일할 때 쓰는 그 카드를 내미니까 나사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파격적인 채용이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때 바로 주인공들 이런 말을 해요. 요즘은 나사에서 여자도 뽑아요. 딱 이렇게 딱 망가지게 얘기를 하고 영화가 시작을 하죠.
그렇죠. 네. 요즘 나사에선 흑인을 뽑아요가 아니라 요즘 나사에선 여자도 뽑아요라고 네. 얘기하죠.
근데 그때 왜 전쟁이 끝난 직후기 때문에 남성 과학자 수학자가 진짜 부족하던 시절이었고 연방법에서도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채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가 막 넘어가던 시절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흑인에 대한 차별이 엄청났죠. 그래서
나사 안에서도 네. 그런 장면이 보여질 때마다 진짜 네. 사실 딱 하긴 했어요.
네. 네. 커피도 같이 마시지 못하고 같은 네. 커피 머신을 쓰지도 못하고 심지어 화장실이 가장
네. 그 화장실을 뛰어가는 되죠. 그 모습 네. 정말 먼 거리를 가잖아요.
800m 다른 관에 있는 화장실.
그것도 네. 참다가 이제 가게 되는데 너무 감사했던 거는 그게 굉장히 사실은 되게 관객으로서는 화가 날 수 있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뛰기 시작하면 음악이 굉장히 즐겁게 나와요.
맞아요.
막 펑키하게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아, 이 감독에게 어떤 연출법이 되게 감사했고 좀 그것을 마냥 불편하게만 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여지를 네. 줘서 그것도 되게 좋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케빈 코스터는 우리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 이들의 그 상관으로 나오는데 이 모든 차별을 겪고 있다는 걸 옆에서 보긴 하지만 자세히는 몰라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취하는 어떤 액션 있죠. 그 액션을 네. 한번 눈여겨 봐주시길 바라고 그런데 그 누가 도와주기만을 사실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아까 설명했던 캐릭터 중에 또 한 명은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데 여자라서 흑인이라서 엔지니어가 되는데 꼭 필요한 학위를 따지 못하죠. 그래서 아예 법을 고치려고 맞아요. 판사를 찾아가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죠. 전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의 선택은 최초가 될 수 있어요. 어떤 판결이 판사님을 최초로 만들까요? 굉장히 멋있는 대사를 하죠. 이 영화는 정말 명대사 자판기예요.
맞아요.
누르면 나와요.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떻게 역사에 가려져 있던 여인들을 끄집어내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네, 시간이 나실 때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영화 보면서 좀 되게 즐겁게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무거워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기자님 시간이 또 엄청 빨리 갔어요.
숨가쁘게 흘러갔네요.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시작한 것 같지도 않은데 끝났어요. 아, 이상하네요.
저희가 늘 만나면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짧게 느껴지네요.
사실 이렇게 좋아하는 영화가 나오면 주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얘기하고 싶거든요. 이 영화에서 하면 안 될 말까지 보셔야 되는 분들
네,
있는데
여러 번 뭔가 참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꿀떡꿀떡 남겼습니다. 네, 이현선 기자님과 함께한 필수 굿. 아, 오늘 소개된 영화는요, 밤쉘 그리고 히든 피겨스였습니다. 네, 감사했고요.
네, 저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끝곡은요, 영화 히든 피겨스 중에서 자넬 문의 Isn't This the World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내일 저녁 8시에 또 만날까요?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한예리였습니다.
I've walked around just about all my life. Slept on park benches.